오늘 설교 제목은 결국 마음, 머리, 말싸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화제에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휩쓸어버린 우리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그냥 폭발적인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신드롬이에요. 이 기생충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공생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영양분을 빼앗고 또 생명을 갉아먹는 그러한 벌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보다 더 작은 기생종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도 결국에는 숙주된 몸의 생명을 빼앗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기생충보다도 또 그보다 작은 기생종인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전자현미경 정도로만 관찰될 수 있는 기생종, 신종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날리고 공포고 비상입니다.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종착점은 숙주된 몸의 생명의 멸망입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정확하구나 하고 감탄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때 도둑은 가만히 들어온 기생충,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잖아요. 세균, 언제 내 몸에 침투했는지 모르지만 세균이 가만히 들어와요. 바이러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역사하는 악하고 음란한 영, 거짓의 영인 사탄이 도둑입니다. 기생충에는 구충제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구충제 다 1년에 한두 번씩 먹어봤을 거예요. 또 세균에는 살균제라는 게 있잖아요. 항생제라는 게 있잖아요. 또 신종세균은 개발하면 돼요.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제 또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숙주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고야만은 사람의 몸이, 몸에 있는 영혼 6이 이 죄 바이러스의 치사율 100%입니다. 집이에요, 집. 그들의 거처라고요. 이 치명적인 치사율 100%의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21세기에 최첨단의 연구원들이나 의료진들이, 제약회사들이 이걸 개발해낼 수 있을까요? 치료제를?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 메시아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 당시 남유다는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죄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임당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 복음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8장은 북쪽의 신흥제국인 아시리아가 갑작스럽게 세력을 얻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폐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암울한 예언이죠. 이어지는 이사야 9장 1절 7절은 그러한 역사의 어둠이 일어나는데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1절 7절 9절을 읽어보시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이죠, 국경 지역에 그 지역이 짓밟혔다가 아시리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인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두만강, 압록강, 아오지, 회령, 신의주 그와 같은 곳이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700년 후에 한 아기,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될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절망적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머리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 바이러스, 우상 숭배에 감염되어서 숙주된 몸의 북이스라엘의 몸 체제가, 체제, 체계, 나라의 시스템이 멸망하기 직전에, 붕괴되기 직전에 참상을 오늘 8절부터 17절은 극단적인 어둠과 환란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찢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적인 리더십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는 비유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는 다듬은 대리석 같은 돌로 다시 재건할 거야.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아내면 우리는 백향목 더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시 번성할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새우치 축복하시면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축복을 누리고 전파해야 돼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거룩과 공의의 성품대로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의 심판 계획을 알리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원래 원수였던 아람의 왕 르신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국제관계는 여러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시의 국제정치 외교질서가, 국제역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속에서 아시리아 견제하려고 아람 왕 르신과 동맹 체결했는데 이제는 국제 질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람으로부터 라이트 펀치를 맞고 그 다음에 뒤에 기다렸던 블레셋에게 레프트 펀치를 맞고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죄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을 카운트 펀치에 결정적 한 방을 날려서 나라 전체가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버젓이 심판하는 것을 알고도 악을 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지금 예고편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왜 이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경고를 멸시하고 무시했는가?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뜻이 뭐냐?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꼬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여러분, 장로와 존귀한 자에 해당되는 머리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수족에 해당되는 백성들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가르치는 거짓,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세상의 바람을 따라, 유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권력을 따라 여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마음, 살랑살랑 흔들거리는 여우꼬리 같은 혀를 날름날름 놀려대면서 혀놀림으로 그 백성들에게 거짓말 가문이설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문제예요. 꼬리가 살랑살랑 가문이설로 혀를 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입을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무지랭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 가짜 주식,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은 이 꼬리들의 거짓된 말장난에 놀아나고 미혹된 미혹,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주의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미혹된 백성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이 백성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에서 결국은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발끝까지 미혹의 거짓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이 거짓말 덩어리, 거짓 덩어리가 되어서 결국은 진리 되시는 참이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일입니까? 남유다도 그래 됐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되었고 애굽도, 과거의 로마도,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의 대제국의 운명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먼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의 마음을, 그 생각을 요망한 혀로 살랑살랑거리는 혀놀림으로 사로잡았던 신돈이라는 요성이 공민왕이 분별을 잘못했지요. 그게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을 듣고 고려조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신돈이라고 하는 요성이 했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폐위될지도 몰라요. 그 힘들고 두려운 때에 한 여자 무장이 슬그머니 그 두려웠던은 한 여인에게, 가련한 여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죠.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싹 마음을 열리잖아요. 마음을 빼앗아 놓은 다음에 한번 성전샘 치고 던져버렸어요. 귀신이 쪽집게처럼 가르쳐 놓은지 모르지만 50일 뒤에 민비께서는 다시금 왕궁으로 환궁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그랬는지 이 거짓말이 응해버린 거예요. 용하지요? 쪽집게지요? 저 많은 귀신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민비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니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구무여에게 왕족에게라 하사하는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왕족의 호칭을, 고종황제의 자기 남편 바가지를 끌고 가지고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무당이 어마어마한 세도와 권세, 인사권까지 가지니까 당시 권문세족들과 중앙관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머님으로 모시겠다 그러고 뭐 의남매를 맺자 그러고 뇌물을 갖다 주고 결국은 어때요? 이 민비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모든 국사나 가정사의 개인사의 일들을 이 진령군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거짓의 영이 온 조선 말에 판치도록 판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882년부터 1894년 열강이 이 한반도를 뜯어먹으려고 막 침탈하고 들어오는 이때에 이 풍전등화의 한반도 위기의 시대에 12년 동안이나 이 요망한 여우가 왕과 왕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큰 활약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살펴볼게요.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민비와 고종의 아들 세자 순종이 하필 또 병약해가지고 중한병에 걸렸어요. 온갖 의대를 갖다 대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진령군이 났습니다. 왕비여, 이거는 제일 이 한반도에서 영험한 산인 금강산에 가가지고 1만 2천 봉우리에 천지신명께 큰 구판을 벌이면, 치성을 드리면 나을 병입니다. 이러니까 마음 뺏겨놓으니까 아들 살리려고 하는 세자, 나라가 왕이니까, 세자가 나라니까 살리려고 하는 일념에 분별을 못하고 고종과 민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아닙니까? 1만 2천 봉우리마다 쌀 한 섬, 한 봉우리에 쌀 한 섬, 돈 천 냥, 무명 한 필. 그러면 여러분 쌀이 얼마예요? 만 2천 석, 만 2천 섬, 돈 만 2천 냥, 무명 만 2천 필. 어마어마한 돈에 이 제사 큰 세기의 구판을 벌이려면 아마 당시에 용하다는 무당들은 다 집결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잘 보려고 하는 당시에 권문세족들의 지도자들 다 거기에 줄 섰을 거예요. 경치도 좋고 놀러 갈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금강산에서 어마어마한 국고가 탕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조선 말이. 혹시 여러분 이 진령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했던,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왕비 시돈 땅의 제사장이며 왕이 공주의 공주 이세벨 왕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시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선교사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 다 죽여버리고, 그때 여러분 나는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지만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영적이지만 정치적이에요. 아, 뭐 교회니까 종교적인 복음만 전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 천하 천국 복음이요, 나라 복음입니다.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자 뿐만 구세 온 세상 나라 온 천하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스케일이 좁아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자칫 소위 팬데믹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총회에서 총회장님이나 세계선교위원들하고 이런저런 대책이나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불과 2, 3일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아니잖아요. 20세기 러시아에 이어서 21세기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종주국, 패권국으로 우뚝 서려고 했던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거기로부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이건 여러분 의료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영성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한 충격파의 도미노의 연쇄 파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게와 사업장에, 교회에 이 파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벌써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 불경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마스크를 잘 끼고 손발 잘 씻고 방역 방지하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유출되어 가지고 일어난 실수로 인한 재앙인 것 같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죄. 뭐라고요? 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땅이 혼돈하고 고공함에 흑암이 깊음 있게 만드는 사망의 영, 죄로 유혹하는 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죄와 사망의 것을 움켜쥔 사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물의 영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요 가짜 신노로사는 이 주적과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영생의 영, 생명의 영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만이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우리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같이 힘들고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갖 소식으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다 감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늘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네가 한 말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나아가면 잔인하고 두렵고 힘들고 염려되는 현실, 먹고 살고 자식 새끼들 키우고 건강 지켜야 되는 잔인한 현실, 전쟁터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불변하는 말씀에 여러분 세상 소식 웬만큼 듣고 나서는 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센 믿음이라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복음, 법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신천지처럼 다가가지 말고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지금은 신방은 하지 말고 전화로 격려해드리고 너무 두려워 말라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재난은 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 또 노아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이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이 진짜 배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시고 이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서시는 빛의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심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깊은 잠을 자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위기가 민족 전체 왕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